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4장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오늘 이사야의 이 간구와 같은 울림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간의 안에 있는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 이사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이와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몇 군데로 우리가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두 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달라고 불이 섭을 사는 것 같이 물을 끓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사야의 간구입니다. 3절과 4절은 바로 이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때 이스라엘의 이전의 그 위대한 부흥의 때 시내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실제로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며 보았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추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적 상황을 이사야는 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수백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주님에게서 범죄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현상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은 각성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 우리의 의인은 다 부정하고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고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어져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과 같이 몰아갑니다.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여러분 겪어보셨죠?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압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상황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쥐어버리는 거예요. 강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이사야는 주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양심과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민감함을 굉장히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아 내가 죄를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되겠는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되는 법입니다. 점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떡먹듯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무뎌진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분발해서 회개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 죄를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 이미 구약 속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도록 이대로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이사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지금 이사야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흥밖에 없다.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짐이 심각해지면 그 무너짐이 심각한 것을 적당한 은혜, 어느 정도의 은혜로 덮어서 치유함으로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묵은 각질이 두껍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은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까? 비상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상한 은혜가 아니라 비상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비상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 그 죄악 가운데 도무지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없고 평강 가운데로 참으로 자비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경상하지 못하면 여상한 은혜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비상한 섭리, 하나님의 부흥,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부어지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물을 끓게 만드는 것처럼, 섭을 사르게 만드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간구가 올려드려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처럼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지금 잘못된 상황, 개선되어야 할 상황,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바로 비로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병이 깊다는 건 나는 정말 최고의 명의를 만나야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만 그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서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단 아시죠? 그 구세군 교단이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 교단을 만들었던 그 영적 지도자 윌리엄 부스가 100년 이후에 20세기를 바라보면서 예견했던 20세기의 영적 상황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20세기가 오면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적 상황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땅의 한국 기독교는 영적 권능과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죄악이 우리를 마구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요. 그것을 부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참된 기독교의 주인이 되셔야 할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 안 되시고 계시는 이 상황. 회개가 없는 용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예수님의 피를 아주 가볍게 여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 안 받으니까 죄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된다. 또 용서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니까 나 괜찮아?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죄악을 저지르기 위한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만홀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회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니까 나 천국 간다는 이상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적인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의 온 천지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비로소 구원을 얻는데 그 고백은 그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입술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 없는 천국.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천국의 구원을 값싸게 팔아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동성애의 확산이 지금 말도 못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죠. 나라의 도덕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IS와 이슬람이 지금 급속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의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상황을 바라보면 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했는데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역학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야,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4대 열강 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쪽이 어디죠? 두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 세계 최고 강국이 우리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면 일본입니다. 태평양 전체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허리가 절려서 북한이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히 서구 열강, 그 다음에 4대 강국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그 4대 열강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국은 시진핑이에요. 러시아는 푸틴입니다. 일본은 아베예요. 미국은 트럼프예요. 하나같이 우익적이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치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뽑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 민족 위에는 김정은이에요.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내부적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나라 민족은 날이 갈수록 사분오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이 나라 민족의 화두는 뭐냐면 양극화예요. 양극화. 시간이 갈수록 원래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들이 있었어요.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있었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지역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 감정들 뭔가 분리되고 사분오열되는 것이 이젠 사회의 모든 전반적 영역으로 다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찢어지고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아주 부자가 아니거나 아주 가난한 자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어요. 저 시골 구석에서 혼자 공부해서 사시 합격하고 서울대 가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지 있죠. 70년에 넘었는데도 분단의 역사가 회복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인사이더지에서 전 세계 술 소비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맥주, 포도주 빼고 맥주, 포도주는 이렇게 저알코올 농도 빼고 고알코올 농도의 술을 전 세계에서 누가 많이 소비를 하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과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아닙니다. 인구 5,100만의 대한민국입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러시아, 3위 태국, 4위 폴란드, 5위 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술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1위와 2위의 격차가 두 배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몇 배를 더 마신다고요? 두 배를 더 마셔요. 두 배를.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일본보다는 우리가 세 배를 더 마십니다. 2011년에 WHO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 증류주 소비량. 이 증류주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곡물로 술을 만들면 여러분 도수가 세질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맥주는 보리로 만들고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발효시키면 도수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 이제 순도가 낮은 이런 술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인간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취해야 맛인데 그러니까 이걸 취하도록 만들려고 뭘 만드냐면 이 고농도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증류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증류를 거치면 도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증류주 소비량을 조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1위는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5,100만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이 증류주 소비가 왜 1등을 먹고 있냐면 소주 때문에 소주. 소주가 증류주예요. 소주를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소주를 몇 병 마실 것 같습니까? 인구 5,100만이 33억 병을 마십니다. 33억 병. 3억 3천도 아니고 33억 병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걸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한 명이 66병을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미성년자는 우리가 그냥 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안 먹고 나이 드신 분, 환자들, 또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죠? 안 먹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한 명이 도대체 몇 병을 마신다는 겁니까? 1년에 소주를 100병을 넘게 마신다는 거예요. 몇백 병씩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건 순전히 소주만을 지금 통계를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주, 포도주, 막걸리 뭐 동동 일일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 민족은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고 있다는 걸까요? 영국 주류협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2011년 통계를 냈습니다. 위스키 소비량, 전 세계 위스키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딜까요 또?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걸로 또 1등합니다. 69만 8천 상자로 1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2등이 어디냐면 인구 3억 3천의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 3억 3천보다 우리가 위스키를 더 많이 마셔요. 47만 8천 상자, 즉 22만 상자를 더 마십니다. 3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3위는 중국이에요. 13억 중국을 우리가 이겼어요. 술로. 23만 4천 상자. 이걸 10만 명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만 명 단위라면 우리는 1300 상자를 위스키를 마십니다. 중국을 10만 명 단위로 하면 18 상자입니다. 18 상자 대 1300 상자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위스키 회사를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음주로 인한 재산 피해가 7조 3,600억 원. 물질적 피해만. 근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를 다 합치면 14조 원이 넘어갑니다. 영적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술 얘기를 꺼낼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위스키를 1,300상장씩 먹고 소주를 66병, 100병씩 마셔야 되고 술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똑바로 돌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술 소비량 이 지표 자체만 봐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있어서 사회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무속인의 숫자를 통계를 뽑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의 숫자 13만 명이었습니다. 2006년에 13만 명. 10년 뒤에 통계 2016년에 무속인의 숫자는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60만 명도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군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대군. 여러분 명동거리 서울역 가면 휴가 나온 군인들 벌벌 하잖아요. 길에 밟히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길에 밟히는 게 군인 숫자만큼 무당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나라, 민족이 이렇게 쓰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한국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깨워야 하는데 시대의 논리에 몰락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 그놈의 돈. 그 돈의 가치가 교회 속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문화, 그게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경영주의 없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에서 판사는 교회 안에서도 판사입니다. 세상에서 의사는 교회 안에서도 의사고요. 세상에서 부자는 교회 안에서도 부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심지어 황제든지 임금이든지 들어오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신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신분이 없는 것입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속에 부자는 여전히 부자로 대우받고요. 세상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여기 안 들어오면 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속의 가치가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수단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내 죄를 위한 수단, 마음껏 내가 죄를 저지르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만능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내가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주인화되어 있어야 할 한국 교회 속에 복음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세상은 내세적이잖아요. 욜로 라이프. 세상에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까? 이건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얼마나 수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것은 저를 비롯한 이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만몬을 쫓아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몬을 쫓아가는데 담대한 것입니다. 목사가 돈을 조금 구하고 돈을 조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성도는 그걸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더 담대하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술 마시기를 꺼려하지 않아서 도수 20도 이하는 다 음료수지 이러면서 제가 술을 한 잔 탁 마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술 먹는 건 별로 그 대단한 게 아니구나. 술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데는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먼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못해. 이 땅의 교회 안에 세습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습은 왜 하면 안 될까요? 세습은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뭔가 꺼려지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인 견해가 완전히 머릿속에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적 체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이 그 자리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의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내 아들에게 어떻게 물려줍니까? 네가 물려받아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집사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횡행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여러분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이미 넘었어요. 이 중에도 신천지 계실 거예요. 설교 듣고 회심하시고 은혜 잘 받으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미 14만 4천 명 넘어간 지 오래고요. 14만 4천 명이 되어갈 때 한 해에 신천지가 얼마씩 늘어났냐면 만 명씩 늘어났어요. 한 해에 만 명씩. 그럼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갔으니까 성장세가 둔화됐겠죠? 아니요. 배가 됐습니다. 이제 한 해에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천지는 18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지금 옛날 통계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통계예요. 지금 도대체 얼마인지 세지도 못할 거예요. 무엇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부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비상한 부어짐이 임해야만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상한 기도, 우리가 적당히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끝내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흥을 놓고 이 시대가 완전히 변혁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을 걸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는 이 나라 민족이 이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웃교회 성김부 담당 목사거든요. 제가 지금 교회를 어제도 다섯 군데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선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찾아가면 목사님들의 탄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 상황을 마주대해서 보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짝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 주변 교회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 바로 이 옆에 5천 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5천 명의 영유아 유치부를 통틀어서 30명이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이면 우리 교세의 절반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사실 떠받치고 있는 세대가 어디냐면 베이비부모 세대예요. 195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60년대 초반까지에 형성되었던 그 성도님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사실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5년 내에 다 은퇴하실 거예요. 전부 다. 은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이 줄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전부 다 빚내서 다 건물 지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밑에서 새로운 세대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부흥을 맛봤던 세대들은 이제 점점 이선으로 후퇴해서 넘어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오히려 더 회피해요. 여러분, 가라앉는 배에는 사람들이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진정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막 불어나서, 여러분 숫자가 불어나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한다면 신천지야말로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숫자의 증가는 부흥의 결과인 것이지 부흥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부흥은 무엇이 부흥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 만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비상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모독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세상 가운데 부상되어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임합니까? 부흥은 기도로 임하는 거예요. 부흥은 기도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역사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임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 뒤에는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순절 부흥의 뒤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120여 문도가 전심을 다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왜 일어난 것이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시대적 고통, 시대적 환란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시대적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1735년부터 1740년까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부흥의 역사였어요. 1857년에 정오 기도의 부흥 운동, 이것이 영국과 웨일즈까지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까닭은 1861년 미국이 남북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1903년, 1907년, 1910년을 따라서 평양 대부흥과 원산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연속 세 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세의 때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것 아시죠? 이건 성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그리고 전 세계적 자연재해와 고통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말세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고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머리가 잘려지고 눈알이 뽑혀있는 삼손과 같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삼손처럼, 거룩한 나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타락해버린 삼손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그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우리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전에 이 마지막 한 번으로 이 나라 민족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높은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이 기도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험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하늘에서 듣고 죄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네
그
비상한 섭리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무너진 이 나라 민족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타락을 지금 이 시간 토해놓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